성도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잘했는데 우리 방역하고 예방하는데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앞쪽에도 자리가 있고요. 내 앞에 한 자리 띄우시고, 그 다음에 부부간이나 혹은 뭐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 같이 앉아도 계셔도 되겠지만은 내 앞에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띄우시고, 이쪽 제 편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세밀해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0일 2020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한 때에 저희들로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예배받으실 만한 분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성호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되어 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오늘도 임재 가운데 만나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인격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주의 시원케 하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김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이곳에 모여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지난날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좋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긴 김영빈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믿음의 자매 다이애나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귀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가정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의 하나됨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성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몸이 연약하고 아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다섯 분의 선교사님들과 항상 동행하셔서 그분들의 사역에 복 내려 주옵소서. 특히 페루 복음주의 개혁 장로교회에 소속해 있는 아무전 지역 교회에서 어려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이곳저곳에서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아무전 지역 교회의 성도들과 어려운 선교 사역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와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과 선교에 힘쓰는 귀한 사랑의 교회 건속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옛날에는 왕일 것이고 요즘은 대통령 혹은 정부라고 해야 하겠지만 왕이든 정부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백성들 혹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나라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좀 적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이 절대 빈곤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약 한 50만 명 정도의 홈리스들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도 약 한 25만 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노숙인 혹은 홈리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형편도 다 제각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도 너무 제각각이어서 통계화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결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해결 난망이지요. 그런데 한 12~13년 전에 부산에서 대한민국 부산 그것도 금정구에서 아주 독특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금정구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에서도 제일 오른편 동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뭐 대학도 있고 기타 등등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의 구입니다. 이 구에서 지하철 역사를 빌려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고 하면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교실. 안 어울리죠, 여러분? 노숙인을 위한 점심 제공, 노숙인을 위한 헌옷 제공, 노숙인을 위한 재활 교육, 노숙인을 위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로 그렇게 말해야 이게 어울리지.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교실. 이게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란 뭐냐? 이거 뭐 인문학이란 뭐냐 가지고도 우리가 두세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안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교실 이렇게 그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 교실 이렇게 했는데요. 생뚱맞은 거죠. 끼니도 해결 못하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교실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역발상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세계 각국의 복지 담당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됩니다. 12주로 진행된 이 교실에는 약 120여 명의 노숙인들이 부산 곳곳에서 공짜 지하철 타고 나타나서 약 4시간 정도 하루에 그런데 특이한 건 여기에는 식사 제공이 없다는 겁니다. 식사 제공이 없는데도 약 4시간에 이 인문학 교실에는 거의 결석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처음 등록한 사람의 95%가 마지막까지 수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25% 정도의 수료한 분들이 재활에 대한 강렬한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 혹은 재취업 강화 교육 또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수용시설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복지 역사에 있어서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홈리스 혹은 노숙인들은 희망이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때우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무방비에 그리고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끼 때우는 점심이었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헌옷 가지들이었는가? 그런데 이들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고민, 생각,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답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지요.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동물적 본능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한마디로 설명이 힘듭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 이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신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 살, 뼈, 신경 뭐 이런 것들로만 만들어진 생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고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당신은 목사니까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설명이 힘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혹은 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의 생각 혹은 입맛에 맞게 딱 떨어지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이론 말고요. 생명이 뭐냐? 그럼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은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성급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의 선생되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상에 본래 자아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혹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해도 된다. 라고 기독교 강요 상권 1부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구별되는 무언가 대조될 만한 것이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때문에 다르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육체도 함께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상 영혼이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런 표현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영혼이라는 것은 곧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냐.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 혼, 육 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전체의 인격적 요소,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 인격을 이야기하려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영은 따로, 혼은 따로, 육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놈의 죄. 교회만 오면 죄 이야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죄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인간다움, 인간의 본래적 가치와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을 인간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동물의 이름을 누가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정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적어도 지성적 능력, 지식적 능력이 완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알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는 필요한 궁금한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담은 완전한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알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궁금함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뭐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여러 개 있죠. 어떤 것이 묻고 싶으십니까? 저는 삼위일체 한번 물어보려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 성경이 그래 말하니까 믿기는 하는데 머리에 확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지요. 천국에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성을 잃고 나면 궁금한 것이 발생되고 또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욥기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배워도 잠을 깨지 못하는 사람처럼 모호한 지식의 세계 속에 사람은 갇혀있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수치를 보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를 보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수치라는 거고, 그래서 이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할 경우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게 바로 약이지요. 안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부터 보지 못하던 눈이 아니고 원래는 봤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자부심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다. 긍지와 자부심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안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약은 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여타의 설명이 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맹렬하게 성급하게 빵 터뜨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장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지요. 마가는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있었어? 그렇게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압니다. 전쟁을 했을 때 승전 소식, 이게 굿뉴스, 복음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개인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개인이 잘 살려면 좋은 지도자, 훌륭한 왕 혹은 능력 있는 장군이 있어야만 개인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좋은 지도자 만나지 못하면, 좋은 장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혹은 그 가정이 완전히 낭패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왕, 능력 있는 장군의 탄생 소식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좁혀서 이야기하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같은 경우가 그랬겠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탄생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소식, 누군가의 탄생 소식이 복음인데 오늘 마가는 예수가 바로 그 복음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분이 이제 왔다 라는 뜻이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수치가 보이도록 하는, 우리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게 하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인지를 알게 하는 안약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다. 제가 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에 대한 설명을 한 열 번쯤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죠. 칼 마크스라고 하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 천재는 인간의 문제를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인간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 자신의 문제로 보았다.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그 자체에 관한 문제다 라고 보았습니다. 죄는 창조의 아름다운 능력도 사랑의 위대한 기능도 철저하게 방해하고 짓밟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능력, 사랑의 능력, 희망의 능력,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자부심의 그 어떤 아름다운 힘, 이런 것들이 다시 복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망이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갈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할례, 뭐 예배, 기타 등등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특별히 그 가운데도 코이네 헬라어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민 헬라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서민의 언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쉬운 말이었습니다. 과거 보려고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한양으로 출발한 선비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면서 길을 헤매다가 과거에 늦어서 수년을 고생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처음 시작했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강도 혹은 짐승들, 특별히 들짐승들의 위협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항상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바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긴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분명히 가야 될 목표점은 정확한데 그건 확실한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사람이 길을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잘 찾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시간이 없어 초조할 수 있어도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일에 착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이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를 닥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헷갈릴 겁니다. 나이가 들고 많이 배우면 이게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고집과 편견으로 변해버린 그런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해결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아주 젊어가지고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랜만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나 총회 가면은 벌써 늙은이 취급 받거든요. 늙지도 않았는데 저를 왜 늙은이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묵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총회나 노회 가면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젊은 후배들을 에게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좀 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84년 1월에 군대 입대했을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끝내면 걔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때 저 엄마한테 뭐 엄마 젖 먹고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집과 편견이 늘어날 때도 제법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샘머리 앞에 일어나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 않다는 게 함정이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길을 찾는 능력, 바른 길을 찾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해지는 거지요. 나를 단순화하고 나의 실수를 단순화하고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근본적으로 무언가 고쳐야 되고 내 속에 길을 찾을 수 있는 GPS, 내비게이션적 기능이 내 속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무언가 고쳐져야 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제시되어지는 내비게이션은 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헤매다가 끝낼 수 없다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단순한 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좀 힘들더라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행군에 나선 군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대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군을 이겨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감성적 행위로 들려집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눈물, 자괴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들립니다. 물론 회개에는 이런 감정적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있으면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지요. 우리의 수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고 내가 한 행위가 부끄럽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 이것을 회개는 당연하게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좀 모욕스럽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한심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꽁꽁 감추어둔다고 해서 자동 소멸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 감정 혹은 자신의 좌절로 이끄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눈을 크게 뜨고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본질과 병든 부분,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하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다면 그 병든 부분이 치료되거나 혹은 치료되지 않으면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도려내야 됩니까? 왜 병든 부분이 도려내야 됩니까? 정 의술로도 안 되면 우리의 병든 부분이 왜 도려내어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내 생명이 내 병든 부분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왜 치료되어져야 되고 왜 길을 찾아야 되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위해서 자신을 성문 밖에서 고난으로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기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끔찍한 위해 주는 것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쳐야 될 병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병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반드시 치료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주의 길이라는 위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는 예수인데 그는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길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에 내가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버려서까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거나 실감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참된 회개의 사람은 참된 회개에 참된 고쳐야 될 것이 있는 참된 나는 길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자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자기 비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자부심 있게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시오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좀 불편한 병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저 엉뚱한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전진하도록 해주는 원동력,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와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실수에 매여 있거나 자신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땀을 흘리고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만물의 창조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비하를 하거나 마치 자기 좌절의 어떤 감정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절망적인 실패를 복구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회개는 자신의 병과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은혜로 치유된다라고 하는 확실성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자신을 소중하게 그리고 값지게 여기는 자부심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머무르게 하거나 우리의 인격과 신앙적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그리고 내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내게 있는 고쳐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 아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고 또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회개와 자부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조적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깊이 헤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여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우기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사업 감사합니다. 자신의 학문을 하나님의 지혜로 교육하는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헌신 헌금입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큰딸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마음에 애석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딸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애석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할 수 없겠으나 생명의 창조주 그분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리고 그 딸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사업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업터가 주께서 주신 줄 알고 모든 예물에 모든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 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귀한 아이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공부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자녀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께 드리는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가 주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터와 사업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참된 회개와 참된 자부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애석함 가운데 있는 여종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